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복된 성탄을 맞이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모든 교우들과 또 가정들의 임하기를 다시 한번 더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동방박사의 경배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스토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서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주제로 다루는 그림이나 영화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본문의 내용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한두 번 다 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으로 뛰어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악어도 출몰해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이런 장면들도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주 전에 출애굽기 2장 본문을 다룰 때 말씀드린 바대로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뛰어보낸 게 아니고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성경 이야기를 왜곡시킨 또 하나의 경우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을 묘사한 크리스마스 카드나 혹은 어린이 성경 내용입니다. 어김없이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세 사람을 그려놓았어요. 통일 찬송가 116장 찬송 가사에도 동방 박사의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라는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세 사람인지 다섯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더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내용들을 참고로 성경을 이해하기보다 항상 성경을 자세히 살피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교정이 필요한 부분은 많은 교우들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때를 예수께서 탄생한 그 직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께서 탄생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놓은 바대로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은밀하게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 정보를 주지 않고 고으로 곧바로 돌아가게 되자 16절 이하에 나타놓은 바대로 헤롯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두 살 미만의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두 살 미만의 사람, 그리고 나타난 때를 물었다는 것, 그리고 적어도 동방이면 갈대아나 아라비아라고 볼 때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아니한 때 그들이 동방에서도 오는 시간은 뭐 오늘처럼 뭐 한 12시간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참고해 볼 때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마구간에 있는 상태가 아니죠. 집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할 때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직후에 바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을 다시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때는 헤롯 왕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대헤롯, 대왕 헤롯을 가리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요. 이 분봉왕이라는 이 말은 아버지 대헤롯이 물려준 나라를 4분의 1로 나눠진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아들에게 주어진 명칭입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이 바로 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헤롯은 대헤롯, 헤롯 안디바나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의 아버지인 대헤롯을 가리킵니다. 그는 기원전 BC 37년부터 4년 사이에 다윗이 다스렸던 영토에 걸맞는, 그 정도에 맞먹는 그런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죠. 바로 그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인 것입니다. 이 헤롯이 통치하던 그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 점성가 혹은 천문학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미신적인 신앙 칼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단순히 점이나 치는 그런 점술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 지식을 상당히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은 유대인의 왕이 수도에서 날 것으로 기대했다기보다 메시아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헤롯 왕궁으로 와서 자신들을 소개하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는지를 물었던 것이죠. 이 일은 헤롯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사실은 보라,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이르렀다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냥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라라는 이 감탄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 일이 매우 쇼킹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진 않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이 나라 대통령이 어디서 났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런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이 이 일로 인해서 격분했던 이유는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절반은 유대인의 피를 그리고 절반은 에돔인의 족속의 피를 타고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등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유대 백성들은 헤롯을 자신들의 순수한 왕으로 정당한 왕으로 받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으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던 또 하나의 이유는 헤롯의 성품으로 봐서 헤롯의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이 당하게 될 일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비린내가 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예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곧바로 고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 헤롯은 베들레헴 징에 있는 두 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내용들을 읽지만 우리 교회 유아들이 제법 있잖아요. 한 살, 두 살 이런 아이들 군인들이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고대에는 이런 일이 가능했죠. 자, 그런데 헤롯이 동방 박사들 앞에서 자신의 이런 잔혹성,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자신의 잔혹성을 드러내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 곧 아기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 교활한 헤롯은 재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물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물을 때 어떻게 물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가만히 몰래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살인은 사탄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숨은 의도를 숨기려고 가만히 그냥 불러서 나도 경배하겠다. 정보를 알려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대상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기초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그 태어날 곳은 다름 아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 예수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외적 수단의 도움 없이도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먼 동방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보다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물론 바벨론 유수 때 이방 나라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이 예언한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 들었다 할지라도 이 메시아에 대한 정보는 그들에게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박사들이 단지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대사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이 정보를 물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이전에 사역했던 화성교회에서 김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분의 친척인 김충금 성도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직접 화성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설교자도 없고 전도자도 없었던 중국의 어느 한 지역에 살던 한 병자가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신기하게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결국 이 신기한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점성가들을 별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때로는 초자연적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표적을 주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건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반드시 종교적인 최고의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대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걸어다니는 율법학자들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미가서 5장 2절을 곧바로 기억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긴 했지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점성가들의 말을 듣고 뒤따라가는 것은 전문가로서 채신머리 없는 요즘 아이들 말로 쪽팔리는 그런 일로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헤로드왕의 미움을 받아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알긴 했지만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성경과 신학적 지식만으로 그것만으로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정보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정작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능마주의라고 해서 제가 어릴 때 망태기를 큰 망태기를 말이죠.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허접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폐품들 그런 것들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능마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목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하면 뭐 상당히 뭐 아주 직업 자체가 뭐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도 했잖아요. 야곱도 그렇게 고백했죠.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한 곳에 살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목자와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니었어요. 종교 전문가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낯선 길의 어려움들, 도적이 울거리는 목마름과 배고픔, 위험을 감수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반면에 대상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주교나 가톨릭으로 말하면 뭐 신학자나 뭐 목회자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머릿속은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찰 수 있어도 마음에는 참된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의 내용의 깊이를 알수록 항상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오랫동안 해왔고 들으면 아는 이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아기 예수님께 참으로 엎드리지 않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이 성극을 어릴 때 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 자체가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신앙을 확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별이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최초 독자가 유대인이라고 가정할 때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이 별과 민수기 24장에 발람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나타난 그 별을 곧바로 연결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발람이 이렇게 예언했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발람의 예언에 등장하는 이 별은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 또는 통치자인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본문에 나오는 이 별은 사실은 유대인의 왕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발람의 예언에 나오는 야곱의 별하고 동방박사들을 이끌어온 그 별을 같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켰던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별이 도대체 어떤 별이었을까라고 질문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신성, 해성, 어떤 분들은 토성과 목성의 결합으로 보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유튜브에서 한 창조과학자의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별인 어떤 별인가? 토성과 목성이 서로 근접했을 때 빛이 확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바로 그 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목성과 토성이 서로 근접한 일이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 2년 전에 세 번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5월과 10월과 12월에. 이것은 천문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이고, 근데 그 다음에 토성과 목성이 근접했을 때 화성까지 함께 참여해서 빛을 밝혔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는데, 이 연구 결과를 밝힌 사람은 케플러라는 사람입니다. 개혁주의자예요.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별은 복수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강의를 듣고 와, 성경은 정말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분도 있긴 한데요. 그러나 성경의 과학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이 과학이라고는 학문의 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여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모두를 다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계시지 일반적인 학문으로 증명 가능한 책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면에서 그 별이 어떤 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것이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별 때문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인 무리, 즉 동방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은 반면 별을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대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언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습니까? 만약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주위에 뭐 그냥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와 같은 점술가 집안에 혹시 그 아들이 난 그런 집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그 질문 때문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유대를 다스린 통치자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통치자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으니 그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도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대세상의 종들에게 잡히시고 산헤린 법정에 서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뭐라고 물었는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그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내가 정치적으로 유대를 실제로 다스린 왕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임을 밝히는 대답이었습니다.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래 놓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을 목자로 말하고.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이사야 11장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1장 등등을 보면 다윗 계열의 왕으로서 사실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인정할 수 없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형을 온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일이 나타났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왕처럼. 그리고 손에다가 갈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런 다음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완전히 조롱한 거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너 미친놈 아니니? 이런 메시지였죠. 결국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로 왕이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당시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했어요. 빌라도는 그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말했던 그 다윗 계열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우주의 왕으로 등장하시죠. 제 아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주의 왕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믿느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다윗 계열의 메시아로 왕으로 참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가 주는 네 번째 교훈은 성경만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유일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문득 또 그 별이 나타나서 별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정작 아기 예수가 나신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어떻게 알 수 있었죠?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별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들이 찾아간 곳이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것을 분명한 확증으로 간주했고 그래서 본문에 보니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들은 큰 기쁨으로 격렬하게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은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인생들이 방황하지요? 왜 삶에 이런저런 흔들림이 있고 요동이 있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왜 그러지요? 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일을 마치 할 것처럼 보였는데 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지요? 처음부터 그 일을 했더라면 또 처음부터 그 일을 준비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삶의 목적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뚜렷한 삶의 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에 동시에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해만 줍니다. 피해만 줘요. 또 하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앞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지만 환상이나 치유나 기적의 체험 등 여러 사실들은 예수님을 찾는 데 다소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온전한 인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제쳐놓고 신비한 체험이나 오랫동안 익혀온 자기 신앙의 방식을 더 따르는 분들이 계세요. 꼭 기도원 가고 물론 요즘에 기도원에 가는 분도 별로 없지만 뭐 꼭 그런 방식이라든지 또 저희 교회는 하지 않지만 뭐 말씀 뽑기를 한다든지 또 자신의 어떤 종교적 체험이라든지 이것이 훨씬 더 강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설득당해서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사고 방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특별한 어떤 경험들 이것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동력이 되는 그런 경우들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뭡니까? 말씀, 기도 혹은 성례죠. 이것이 통상적 은혜의 수단이에요. 치유, 이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평소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삼시세끼 잘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잘 드시지 않고 특식이나 드시려고 하고 뷔페에 가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음식을 드시려고 하면 그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뭘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 가정에서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교회가 마련하는 공적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교제하시고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방박사들은 믿음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별을 따라왔지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따라갔지요. 그 다음에는 꿈의 계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곧바로 가버렸어요. 믿음의 진전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당시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그 당시에 무슨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점술과와 같은 이 점성술과 같은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동방 사람들은 어떻게 경배했는가? 단지 그냥 굽벅 이렇게 절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배와 이마를 땅에 완전히 대었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신부들이 그렇게 하죠. 직분 받을 때 완전히 엎드리잖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당신께 복종시킵니다. 그런 표시로 경배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보지 않을 때에도 믿었고 한낱 갓난 아이에 불과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제자들처럼 무슨 기적을 경험했던 것도 아니었고 교리문답을 통해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하나님이요 사람이라는 그런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다니는 이적,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갓난아이, 단지 무력하고 나약해서 어머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갓난아이 예수만 보고도 계시를 받아 말씀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계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문답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절합니까? 무엇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혹시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다른 무엇 앞에 여러분들이 경배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정절은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꺾이게 되어 있어요. 돈 좀 더 주고 좀 더 높은 자리를 제시하면 자신의 신앙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얼마든지 군사를 풀어서 동방박사들을 뒤쫓아가도록 하고 그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들이 나고 난 다음에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의 계시를 받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주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다 포기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께 참된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비천하고 소망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먹이통에 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소망 없는 인생들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그죠? 눈이 쫙 내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은 이 성탄의 목적을 바로 알고 나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내 죄값을 친히 치러주심으로 믿음으로 취하면 구원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무리 나에게 감동을 줘도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것보다 그리스도에게로 항상 가 있어야 되고 그분 앞에 늘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방으로 돈 현자들의 조용한 경배와 말없이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 다 함께 경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한 사탄을 정죄하고 무정행에 쳐넣으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 그리하실 것처럼 범죄한 우리 인생도 마땅히 그런 방식으로 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왜 기뻐야 되는지, 왜 즐거워야 되는지, 왜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는지 모른 채 들떠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는, 내 신앙을 인도하는 동력이 무엇인지,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침 받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그 믿음의 행보를 보였던 동방박사들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계시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답게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종일 아니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